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내 틱톡 사용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어제 이 명령이 발효되기 몇 시간 전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이 전례가 없는 일이며 합리적이라는 틱톡 측 변호인의 주장 일부를 인정한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소유의 틱톡이 미국인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서 틱톡 사용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미 상무부는 법적 도전으로부터 행정명령과 장관의 이행 노력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틱톡은 성명을 통해 미 법원의 이번 결정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틱톡은 미 정부와 이번 거래를 체결하기 위한 대화를 계속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 당국은 중국 사업자인 바이트댄스와 소프트웨어 회사 오라클을 포함한 미국 회사 간 파트너십 계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미국 외교관이 앞으로 홍콩의 정부 관계자나 교육기관 직원, 정치인을 만나려면 사전에 중국 외교부나 홍콩 주재사도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어제 중국 당국의 내부 문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미국 외교관은 사적 모임을 비롯해 화상회의를 할 때도 중국 당국의 공식 승인이 필요합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3일 미국 주재 중국 외교관이 당 정부 관리들과 만나거나 대학 캠퍼스를 방문하기 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상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오는 11월 화상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 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늘 성명을 통해 G20 정상회의가 오는 11월 21일과 22일에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취약점을 논의하는 한편 생명보호와 경제성장 회복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상들은 지난 3월 임시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 지원을 약속했었습니다. G20는 세계 경제 보호를 위해 11조 달러 이상을 기부했고 백신과 기타 의료 지원을 위해 210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와 세계 경제 재건은 오는 11월 열리는 정상회의에서도 최대 현안이 될 전망입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100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는 약 90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0만 4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브라질 14만 1천여 명, 인도 9만 5천여 명, 멕시코 7만 6천여 명 등 순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 확진자는 3,311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도 미국이 711만여 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인도 607만여 명, 브라질 473만여 명, 러시아 115만여 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인도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8만여 명씩 늘고 있어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다음 달 말에는 미국을 넘어 세계 최대 감염국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은 오늘 오전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711만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81만여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미국 내 사망자는 20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수 성향 대법관 지명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어제 동부 델라웨어주에서 기자들에게 보수 색깔이 짙은 대법원이 낙태와 오바마 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혁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바뀐 일상이 있다면 재택근무가 보편화됐다는 점이겠죠. 하지만 모든 직종의 근로자들이 원격근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전염병이 경제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하고 일부 산업과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 부스 경영대학원 소속 경제학자 두 명이 미국 고용 자료를 통해 800개 이상의 직업 중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을 파악했습니다. 미국 일자리의 37%까지 재택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고요. 반면 농업, 접객업 등의 산업은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어려웠는데요. 사무실 관리자, 회계사와 같은 지식산업은 건설 노동자, 손님 응대 직업 등 육체적 노동이나 고객 대면 직업보다 온라인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었고요. 법률 업무의 약 97%와 사업 및 금융 업무의 88%가 자택에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운송 부문은 3%, 농업, 어업 및 임업 부문은 1%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 DC에서는 일자리 45%, 스웨덴과 영국에서는 40% 이상이 원격으로 수행될 수 있었고요. 멕시코와 터키에서는 25% 미만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원격 근무가 많아질수록 청소부, 택시 운전사, 식당 직원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표준 도구로 조세 제도를 통해 재분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코로나 사태로 시작된 뉴욕 탈출, 그리고 애완동물이 된 알파카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평안도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낮에 함경도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1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3도, 신의주는 16도에서 20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13도에서 23도, 함흥 13도에서 25도, 청진 지역은 12도에서 2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잭 그린의 노래입니다. 사랑을 떠나보낸 돌로 만든 바보의 동상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데요. Statue of a Fool 들어보시죠.
Somewhere there should be for all the world to see a statue of a fool made of stone. An image of a man who let love slip through his hands and then just let him stand there all alone. And there on his face a gold tear should be placed to honor the million tears he's cried. And the hurt in his eyes would show so everyone would know, concealed is a broken heart inside. so build a statue and oh, build it high so that all can see. Inscribe the world's greatest fool and name it after 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연방법원이 틱톡 사용을 금지한 미국 정부 조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이틀째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는 교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 일정이 잡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안에서 틱톡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었는데요. 연방법원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군요.
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법원이 28일 저녁 미국 내 틱톡 사용 금지 조처를 막아달라는 바이트댄스차 측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틱톡이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앱인데요. 중국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개발하고 운영하는 앱입니다.
틱톡은 28일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었죠?
네, 정확하게는 27일 저녁 11시 59분부터 이 앱스토어에서 내려받기가 금지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럼 이미 틱톡을 내려받은 사람들은 틱톡을 계속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미 앱이 있더라도요. 이 내려받기를 통한 이 업데이트가 불가능해져서 결국에는 앞으로는 제대로 틱톡 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미국 안에서 계속 틱톡을 쓸 수 있는 겁니까?
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거니까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쓸 수 있습니다. 법원은 틱톡사 측에 미국 정부와 오는 30일까지 만나서 앞으로 재판 절차를 논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틱톡 쪽에서는 법원 심리 과정에서 어떤 말을 했나요?
네, 이 내려받기를 금지했던 조처가 전례가 없고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조처를 할 수 있느냐면서 이 조처는 그저 틱톡을 겨냥한 가혹한 징벌일 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틱톡이 지금 미국 내 운영권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미국 회사 오라클 또 월마트가 이 틱톡의 미국 내 운영을 담당하는 틱톡 글로벌 지분 인수 문제를 틱톡 측과 현재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을 두고 엇갈린 말이 나오고 있던데요.
네, 이 틱톡 글로벌을 누가 소유하느냐를 두고 다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먼저 이 소유권을 완전하게 미국 측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반면에 미국 쪽에서는 반대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이번 법원 결정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네, 연방 상무부가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이 법원 결정에 따를 것이고 다음 조처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명이 2심 법원에 항소할 것인지는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틱톡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와 계속 대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틱톡 외에 위챗이란 앱도 사용을 제한했죠?
네, 미국 정부는 위챗도 지난 20일부터 내려받기를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의 연방법원이 이날 이 정부 결정에 대해서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위책 사용자들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위챗도 이 관련 소속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위챗은 뭐라는 앱인가요?
주로 이제 메신저 기능을 하는 앱입니다. 그런데 이 위챗도 모회사가 이 중국의 거대 전자상거래 업체죠. 바로 텐센트가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두 앱 사용을 금지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네, 앱을 쓰는 미국 사람들 개인정보가 중국 쪽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윌버러스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이 성명을 냈는데요. 중국 공산당이 이들 앱을 써서 미국 국가안보와 외교 그리고 경제를 위협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두 앱을 쓰는 사람들이 미국 안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틱톡은 미국 안에서 약 1억 명이 쓰는데요.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위챗은 미국 안에서 사용자가 하루 한 1,9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위챗이 특히나 미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중국의 사적으로나 일로 연계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중국 첨단 기술 업체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죠?
네, 대표적인 예로는 뭐 잘 알다시피 중국 통신 장비 회사인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둘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이 차세대 통신망 구축 사업에 화웨이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았을 뿐더러 또 미국 기술이 들어간 부품을 다른 회사들이 화웨이에 파는 것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미국 정부가 이번에는 이 중국 반도체 회사인 SMIC를 제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서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교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두 나라가 27일에 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서 전투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이틀째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투가 시작된 곳이 어느 나라 땅입니까?
네, 국제적으로는 이 아제르바이잔 영토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른바 이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이 설립한 라르차흐 공화국이 있는데요.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 아르차흐 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그럼 일종의 분쟁 지역이군요.
맞습니다. 이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이 이 지역을 놓고 1990년대 초반에 전쟁을 벌였었는데요. 그 전쟁 결과로 이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이 이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당시 수천 명이 사망했는데 이후에도 두 나라가 이 지역을 두고 수십 년 동안 분쟁을 이어왔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구소련 공화국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같은 구소련 공화국이었다가 1990년도 초에 각각 독립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메니아는 그리스 정교를 믿는 나라고요.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나라입니다.
이번에는 교전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아직 확인된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다만 아르메니아 국방부 설명을 들어보면 아제르바이잔군이 현지 시각으로 27일 오전에 나고르노 카라바흐 내 민간인 거주 지역을 포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두 나라 피해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아제르바이잔 외무부는 민간인 6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쪽에서는 28일 군인 15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27일에는 군인 16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두 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두 나라 모두 각각 계엄령을 선포했고요. 또 군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두 나라가 미사일과 탱크 그리고 전투기들을 동원해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나요?
뭐 역시 모두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를 우려한다면서 전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밖에 중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도 모두 두 나라에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르메니아나 아제르바이잔과 인접한 나라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먼저 두 나라와 모두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란은 이 평화협상을 중재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접국인 터키는 같은 이슬람 나라인 아제르바이잔 형제들을 도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 일정이 잡혔군요.
네,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오는 12월 12일 내에 개최됩니다. 특히나 올해가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 체결 5주년인 해이기도 한데요. 유엔이 23일 성명을 내고 영국과 유엔이 오는 12월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공동으로 주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제75차 유엔 총회가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해 총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탓에 유례 없이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도 유엔 총회에서는 기후변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구 온난화 위기가 심각하다는 거겠죠?
물론입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간의 경제 사회적 활동이 대폭 줄어들었는데도 여전히 온실가스 농도가 올라가고 있고 기후변화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산불이나 허리케인, 가뭄 등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통해 지키기로 한 목표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산업화 이전, 그러니까 이 1850년부터 1900년까지를 기준으로 삼고 이 시기에 평균 기온보다 섭씨 2도 이하 또는 1.5도 상승이 목표인데요. 그런데 유엔이 낸 최근 보고서는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지구 평균 기온이 기준 기간보다 1도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수많은 플라스틱과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고 미국의 두 배에 달하는 탄소를 배출하면서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번 유엔 총회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언급했나요?
그렇습니다. 시 주석이 오는 2030년까지 중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중립이라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까?
세부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다만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원인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처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선언한 상황이죠?
네, 미국 정부가 지난해 11월에 이미 유엔에 이 협정에서 탈퇴한다고 통보했는데요. 규정에 따라 통보 후에 1년 후인 오는 11월 4일에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공식 탈퇴하게 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판사를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 대법관 인준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촉구했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15년 중에 10년 동안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다는 보도가 나와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이들의 정규 교육을 늦추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얼마 전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이 지명됐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에이미 코니 베럿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하고 재능 있는 법률인 가운데 한 명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극찬했는데요. 이 신임 대법관으로서 매우 탁월하게 자격을 갖춘 인물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베럿 대법관 지명자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죠.
네, 백인 여성 법률가입니다. 1972년생, 48세인데요. 상원에서 인준이 확정되면 대법관 9명 가운데 최연소가 됩니다. 진보 보수의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들을 그동안 다뤄오면서 가톨릭 신앙을 바탕으로 이 보수적인 판결을 내려왔다는 이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고 또 총기 소유 권리 확대를 옹호해왔습니다. 아울러 이 임신 중절을 반대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보수층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지명받은 소감 본인은 뭐라고 밝혔나요?
네, 내가 상원 인준을 받는다면 내 앞에 있던 사람을 깊이 유념하겠다고 베럿 지명자는 말했습니다. 얼마 전 타계한 루스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을 가리킨 말인데요. 긴즈버그는 여성이 법조계에서 환영받지 못할 시절부터 경력을 쌓기 시작했으며 여성이 높이 올라가는 것을 막는 유리천장을 깼을 뿐 아니라 그 유리천장을 아예 때려 부쉈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타계한 긴즈버그 대법관과 베럿 지명자는 견해와 성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긴즈버그 대법관은 진보의 상징이다 이렇게 불렸던 반면에 베럿 지명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보수적인 법률가로 꼽히는 사람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 베럿 지명자의 인준이 확정이 되면 이 긴즈버그 대법관 생존 당시에 보수 5대 진보 4였던 이 대법원 내부의 진영 구도가 보수 6대 진보 3으로 크게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오는 대선에서 표출될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이 신임 대법관 임명 절차를 미루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럿 대법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인준 절차를 연기하라고 상원에 촉구했습니다. 만일 상원이 인준을 강행한다면 국민이 결정한다라는 미국 건국의 기본 원칙에 대한 배반이라고 바이든 후보는 주장했는데요. 이번 대선에 참가하는 유권자들이 이 같은 권력 남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든 후보의 말은 자신이 대선에서 이기면 베럿 대법관 후보자 지명은 철회돼야 하고 자신이 그 자리에 새로운 인물을 지명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선 직전에 대법관 결혼이 생겨서 공화민주 양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한 선례가 있나요?
네, 이 4년 전에 선례가 있었습니다.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말미였던 2016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해 2월에 앤서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갑자기 숨지면서 공석이 발생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후임으로 메릭 갈랜드 당시 워싱턴 DC 항소법원장을 지명했는데요. 이 당시 야당이었던 상원다수당 공화당이 반발했습니다. 이 대선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당시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의 주장이었는데요. 결국 인준이 무산됐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뒤에 그 자리에 닐 고서치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해서 대법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이번에도 인준이 무산되는 일이 생길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3일 대선 이전에 인준을 확정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다 하면서 우리가 선거일 이전에 쉽게 인준을 해낼 것이라고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에 밝혔는데요. 인준 절차를 주관할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은 다음 달 12일 주간에 청문회를 시작해서 26일까지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같은 날 폭스뉴스에 말했습니다.
상원에서 진행될 인준 절차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법사위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본회의로 갑니다. 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00명 가운데 과반수가 인준 요건인데요. 그러니까 상원의원 51명이 찬성을 하면 인준이 확정되는 겁니다. 현재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공화당 의원이 53명, 또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47명입니다.
공화당 의원이 과반인데 현재의 상황이 어떤가요? 이탈표 조짐은 없습니까?
네, 이 수전 콜린스 공화당 의원과 리사 머커우스키 공화당 의원이 대법관 인준 절차를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을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공화당이 무리 없이 가결 정족수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 이 관련 의사 일정 강행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 법사위 민주당 선임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은 미국 민들이 11월에 대선을 통해서 의견을 밝히고 차기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상원은 대법관 지명자 인준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간 세금을 안 냈다는 보도가 나와서 파장이 일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15년 가운데 10년 동안 연방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즈가 27일 보도했습니다. 또한 대선이 있었던 2016년과 취임 첫 해였던 2017년에는 각각 $750씩 이 소득세를 낸 게 전부였다고 이 신문은 설명했는데요. 주요 매체들이 이런 내용을 받아서 전하면서 이 대선 전국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대선 전국의 화두로 떠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네, 보통 이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 등이 납세 내역을 일반에 공개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례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관련 사안을 모두 비공개에 붙여왔는데요. 뉴욕타임즈가 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 사업체들의 연방 세금 납부 기록을 자체 입수해서 이번에 보도한 겁니다. 이번에 확인된 납세 내역은 이 기민하고 애국적인 사업가 출신으로 자신을 묘사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과 상충되는 상황이라고 AP통신이 해설했습니다.
보도된 납세 내역에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에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부에는 상당한 세금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동안 해외 사업에서 7,300만 달러를 벌어들였는데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 세운 골프장 운영 수익 등을 포함합니다. 또 필리핀에서 300만 달러, 인도에서 230만 달러, 또 터키에서 100만 달러 수익도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이 과정에서 2017년 인도 정부에 14만 5,400 달러를 세금으로 냈고요. 필리핀 정부에 15만 6,800여 달러를 세금으로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2017년에 미국 정부에는 불과 750 달러를 세금으로 낸 것과는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납세액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뭘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측이 세금을 줄일 다양한 방법을 찾아냈다고 뉴욕타임즈는 설명했습니다. 이 주거비나 자가용 비행기 운용비 등도 사업비 지출료 분류해서 과세 대상을 줄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텔레비전 프로그램 어프렌티스, 이 견습생에 트럼프 대통령이 출연할 당시에 미용사 비용으로 7만 달러를 썼는데 이 비용도 이 지출 처리를 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가짜 뉴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이날 27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세금을 잘 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얼마나 세금을 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납세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때도 비슷한 약속을 한 바가 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AP통신은 지적했는데요.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도 이 납세 내역을 비롯한 금융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들이 많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일절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대통령 금융자료를 요구하는 기관들이 어떤 곳들입니까?
네, 대표적인 곳이 연방의회와 뉴욕주 맨해튼의 지방검찰입니다. 의회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두 가지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 발부한 자료소환장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는 사업체 등과 관련해서 공개하지 않은 이해충돌 사례 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건데요. 또 하나는 하원정보위원회와 금융서비스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 또 그의 사업체에 있을 수 있는 외국발 요인의 영향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 의회의 요구가 정치 공세라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해서 이 문제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나요?
네, 대법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회의 소환장 집행을 허용할 경우 권력 분점의 원칙에 심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대법원은 다수 의견문에 적었는데요. 대법관 9명 중에 7대 2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면서 하급 법원으로 이 사건을 되돌려 보냈는데요. 그래서 11월 대선 이전에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자료를 보는 건 힘들어졌습니다.
그럼 뉴욕주 맨해튼 검찰은 왜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자료를 요구하는 겁니까?
뉴욕주는 트럼프 대통령 사업체의 본부가 있는 곳인데요. 현지 검찰은 이 사업체가 허위로 사업 기록을 작성해서 주법을 어겼는지 수사해왔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매수 의혹에 관한 사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불륜 관계를 주장하는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 씨 등이 언론과 접촉하면서 폭로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미취학 아동들의 학교 입학이 늦어지는 경향을 보인다고요?
네, 미국에서는 이달 초에 대부분 새학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자녀들을 킨더가든에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을 연기하는 부모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만 5살에 시작되는 킨더가든은 한국으로 치면 유치원 과정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정규 교육을 준비하는 단계로 대부분의 주에서 의무 교육은 아닙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과정에 이 킨더가든을 포함하는 곳도 많습니다.
킨더가든 입학률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네, 미국 서부의 로스앤젤레스 공립학교의 경우 올해 킨더가든 입학생이 6천 명가량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14% 감소율인데요. 미 남부 테네시주의 내슈빌의 경우 공립학교의 킨더 입학률은 지난해와 비교해 37%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교육주간연구센터가 지난 8월 말 미국 내 400개 학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킨더가든 입학률이 떨어진 학군이 절반에 달했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킨더가든 입학을 늦추는 이유가 뭔가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한 가지 이유였고요. 또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원격 교육의 학습 교과에 의문을 품는 부모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부모가 일을 하면서 동시에 아이들의 온라인 취업을 챙기기가 어려운 점도 한 가지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자녀들의 원격 수업이 부모에게 부담이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오리건 대학이 이달 초에 1,0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17%가 새 학기 입학을 미루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 연구를 주도한 필립 피쇼 교수는 이 대다수의 부모가 직장 일을 하면서 자녀의 온라인 수업까지 확인해줘야 되는 것을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저소득층 지역에서 원격 교육을 하는 비율이 더 높다 보니까 해당 지역의 부모들이 더 큰 부담을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킨더가든에 입학을 늦추는 부모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네, 어린아이들의 경우 이 원격 수업이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컴퓨터 화면에 오랫동안 집중하기가 힘들고요. 또 컴퓨터 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서툴다 보니까 어른이 옆에서 수업 과정을 일일이 도와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직장에 출근하거나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부모들로서는 이 문제가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의 취학이 늦어지는 데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교육 전문가들은 원격 수업도 역시 이 얼마만큼의 교육 효과가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아예 학교를 보내지 않는 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킨더가든에서 얻는 학습 효과나 그 외에 다양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진영이 막바지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두 후보는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체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통령 선거인단 첫 번째 시간으로 선거인단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습니다. 일반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각 주에서 뽑힌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들은 대통령 선거일에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각 주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셈입니다. 대선이 끝난 뒤에 일반 유권자들의 뜻을 대변하기로 약속한 선거인단이 모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제도는 일반 유권자들이 뽑은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 제도입니다.
Americans vote for their next president on November 6th. But the real presidential election takes place on December 17 and only 538 people are involved.
대통령 선거인단은 연방 국립 문서 기록 관리청이 관리합니다. 각 지역 선거인단 수는 지역 연방 하원 의석과 상원 의석을 합한 수입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은 모두 538명입니다. 연방 하원 의석 435석에 연방 상원 의석 100석 그리고 수도인 워싱턴 DC 몫인 3석입니다. 미국 대선에서는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승리합니다. 선거인단을 뽑는 방식은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각 지역 정당이 전당대회나 당 중앙위원회에서 선정합니다. 선거인 단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부 캘리포니아주로 55명이고, 제일 적은 주는 알래스카, 델라웨어, 몬태나주 등으로 3명입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는 미국 내51개 지역 가운데 네브래스카주와 메인주를 제외하고 모두 승자 독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는 일반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가 선거인단 2표를 획득하고, 나머지는 하원 선거구 각각에서 승리한 후보가 선거인단 1명씩을 가져갑니다.
U.S. Constitution was forged in 1787. No European nation had its citizens directly elect their head of state. Lacking such a template, the Constitution's writers
대통령
divided the system.
선거인단은 대선이 끝난 다음 달인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 월요일에 투표를 진행합니다. 선거인단이 누구를 찍을지는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선거인단은 주로 당원 가운데 뽑히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당 후보를 찍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대통령 선거인단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곡 듣겠습니다. 원 리퍼블릭의 Good Life 들려드립니다. 정말로 멋진 인생일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미 동부의 대도시 뉴욕은 누구나 한 번쯤은 살고 싶어하는 꿈의 도시로 불립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뉴욕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전엔 빈집을 구하기도 힘들었던 뉴욕 임대 아파트도 역대급의 공실률을 보이며 현재 6만 5천 채 이상이 비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왜 뉴요커들이 꿈의 도시 뉴욕을 떠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야기, 코로나 사태로 시작된 뉴욕 탈출. 뉴욕의 중심가 맨해튼 거리, 좁은 골목에 이삿짐 센터 트럭이 여러 대 서 있습니다. 이삿짐 직원들은 아파트에서 짐 상자들을 부지런히 트럭으로 옮겨 싣는데요. 뉴욕의 많은 사업체가 손님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반면 이삿짐 용역 회사는 고객들의 요청을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So many people are moving to Florida, California, and Texas. Those are the three.
오지 이삿짐 센터의 총괄 매니저인 낸시 자프라니 씨는 요즘 많은 뉴욕 시민이 남동부 플로리다나 아니면 서부의 캘리포니아 또는 남부의 텍사스 주로 떠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세 곳이 요즘 가장 수요가 많은 장거리 이사 목적지라고 했습니다. 또 뉴욕에서 비교적 가까운 지역으로는 뉴저지나 코네티컷, 롱아일랜드로 이사를 많이 간다고 하는데요. 대도시를 벗어나 외곽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뉴욕의 많은 사업체가 문을 닫고 지하철은 거의 텅 빈 채 다니고 있고 총기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로 대도시인 뉴욕에 굳이 살 필요가 없어진 뉴욕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교외 지역으로 떠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뉴욕 인근의 뉴저지는 뉴욕 시민들이 많이 이주하면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One of the things everyone mentions these days, they need office space in their home.
부동산 중개인인 키릴 구레비치 씨는 이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집안에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뉴욕의 비싼 집값을 고려할 때 집에 사무공간까지 확보하는 것은 힘들다 보니 외곽에 좀 더 집값이 싼 지역에서 여유분의 방이나 지하실 등 이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집을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뉴저지로 이사 온 에브게니아 로파트넥 씨 역시 이사를 하게 된 이유가 재택근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보육원이 지난 3월 중순에 문을 닫으면서 남편과 같은 거실의 식탁에 앉아 일하게 됐다는데요. 어린이집 선생님이다 보니 아이들과 화상대화 사이트인 줌을 통해 수업도 해야 하고 또 아이들에게 책도 읽어주고 노래도 함께 불러야 하기 때문에 조용한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같은 식탁을 쓰는 남편은 옆에서 계속 업무 전화 통화를 하다 보니 일이 제대로 안 됐다고 하네요. 게다가 뉴욕의 자그마한 아파트에서 몇 개월간 거의 갇혀 지내다 보니 아직 어린 자녀에게도 힘든 시간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영장과 사무공간 두 개를 갖춘 뉴저지로 이사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에브게니아 씨는 뉴욕을 정말 사랑하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가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The thought that we could spend another year in a lockdown felt like insanity.
만약 1년 정도 그렇게 좁은 아파트에 갇혀 지내면 정신 이상이 될 것만 같았다는 건데요. 따라서 뉴욕으로 매일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대도시 아파트에선 더는 지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 뉴욕뿐 아니라 신생 IT 기업들이 몰려있는 실리콘밸리를 포함한 이 샌프란시스코 중심지도 현재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재택근무가 자리 잡는 한편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도심지 근접 지역의 주택 임대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경우 임대 아파트 공실률이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요. 대도시를 떠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애완동물이 된 알파카. 알파카라는 동물을 들어보셨나요? 남아메리카 대륙에 서식하는 이 낙타과 동물인 알파카는 짧은 다리에 긴 목, 폭신폭신한 털에 귀여운 얼굴을 한 동물인데요. 특히 알파카의 털은 부드럽고 따뜻해서 겨울옷을 만드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미 동부 버지니아에 이 알파카를 애완동물로 기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피스코와 추이라는 이름을 가진 알파카 두 마리는 지난 여름 무척 바쁘게 지냈습니다. 이웃들의 뒷마당 파티에 초대돼 아이들과 함께 놀아준 건데요. 코로나 사태로 여행이나 여름 캠프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줬죠. 피스코와 추이의 주인인 안드레아 디아즈 씨는 페루에서 자랐는데요. 거기에선 알파카를 애완동물로 기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These guys live inside my house and they never were supposed to do anything besides my pets. But
디아즈 씨는 처음엔 피스코와 추이를 집에서 평범한 애완동물로 길렀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변화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집에서만 지내게 된 아이들을 위해 학교 선생님들이 기획한 한 행진에 자신의 애완동물들을 동참시킨 겁니다. 피스코와 추이 역시 집에만 있으면서 사람들을 그리워했다는데요. 첫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 사람들에게 피스코와 추이를 대여하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신의 알파카가 이렇게 사교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건 코로나 사태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I saw that their logo was either a llama or an alpaca. It doesn't show very well. You guys can see it over there.
한 번은 인카 소셜이라는 동네 식당에 갔는데 식당 로고에 알파카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한테 식당의 특별 행사 같은 날 알파카나 비슷하게 생긴 라마를 초대하면 어떻겠냐고 물었는데 가게 주인은 정말 좋은 생각이지만 알파카를 어디서 빌리겠냐고 되물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디아즈 씨가 우리 집에 여유 공간도 있고 알파카를 다루는 법도 아니까 알파카 두 마리 정도는 키울 수 있다고 말했고 결국 실행에 옮겼다고 합니다. 알파카는 덩치는 크지만 아주 온순하고 또 사람을 좋아하는데요. 발길질을 하거나 물지도 않고 또 침을 뱉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잉카 소셜 식당의 대표 피토 가르시아 씨는 피스코와 추이는 식당의 마스코트가 됐다고 했습니다.
The alpacas are so cute and fluffy and people just love them in general, you know. So
알파카는 정말 귀엽고 또 털이 복슬복슬한 게 사랑스럽다는 건데요. 가게에 알파카를 데려오면 손님들이 다들 좋아하는데 특히 아이들이 정말 예뻐한다고 했습니다. 피토 씨는 알파카 덕분에 코로나 시대에 가족들이 함께할 무언가가 생겼다며 대부분의 손님이 자녀를 데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이날도 잉카 소셜의 실외 식사 공간에 피스코와 추이가 등장했는데요. 손님들은 하나같이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This is my first time I've even met an alpaca. I never met one or seen one before.
이 식당에 온 것도 처음이고 알파카와 이렇게 어울려 본 것도 처음이라는 이 손님은 너무나 사랑스럽다며 알파카를 보니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이 알파카는 애완용으로 기르기는 사실 쉽지만 가격은 만만치가 않은데요. 한 마리당 $1,000에서 $3,000 정도 한다고 합니다.
If you don't have the knowledge to shear them, to do their nails.
디아즈 씨는 알파카의 털이나 손톱을 깎을 줄 모르고 또 동물병원에서 예방주사도 맞추려면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본인은 거의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다고 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기존의 여가 생활을 많이 즐길 수 없게 됐지만 이렇게 새로운 동물이 사람들이 찾아가며 기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Hi guys,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여러분 안녕하세요. VOA 영화로 배우는 영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17년 개봉한 유쾌한 코미디 영화 Father Figures 한번 보면서 여러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재밌는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우애가 깊은 카일과 피터 형제. 이 형제는 어릴 때 그들의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후 엄마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건 거짓말이었다고? 당황한 이들은 그들의 아빠가 누군지 나름대로 추리를 시작하는데요. 영화 장면을 통해 오늘의 표현, A Blast from the Past, 들어볼게요.
Mom actually dated Terry Bradshaw?
Do you remember a woman named Helen Baxter?
Talk about a blast from the past.
She's our mom.
Talk about a blast from the past. A blast from the past. A blast 하면 폭발 외에도 신나는 경험, 즐거운 일, an enjoyable experience라는 뜻이 있습니다. From the past 하면 과거에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a blast from the past 하면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것,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 또는 사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It could be something or someone, 추억이 담긴 물건 또는 좋은 시절을 공유한 사람 등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가리켜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긍정적인 뜻으로 자주 쓰이면서 좋은 기억, 옛 사람을 떠올리게 한다는 뜻이 됩니다. A blast from the past. That photo is a real blast from the past. 그 사진을 보니 정말 옛날 생각난다. That photo is a real blast from the past. 또는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를 오랜만에 다시 만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Hey, it's really great to see you. What a blast from the past. 예, 정말 반갑다.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난다. Hey, it's really great to see you. What a blast from the past. 카일과 피터의 어머니 헬렌은 아이들의 아빠가 누군지 확실히 몰라서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거짓말을 지어낸 것을 고백합니다. 형제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어 본격적인 아빠 찾기 여행에 함께 나서서 아버지로 의심되는 인물을 만나러 다니게 되죠. 그런데 아버지를 찾는 과정에서 그들은 어머니의 과거에 관해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과연 그들은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표현, A blast from the past. 한 번 더 들어볼게요.
You shot dad.
Mom actually dated Terry Bradshaw?
Do you remember a woman named Helen Baxter?
Talk about a blast from the past.
She's our mom.
A blast from the past. A blast from the past.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 또는 그러한 물건.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And that's a wrap for today's Cinema English. 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화로 배우는 영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